느슨한 양극체 정도로 갈걸 같다. 안보는 그렇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개의 강대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세고 그 세력권 분할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 무슨 다극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고 혹은 오판에 의해서 확전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 미중 간에. 미중 갈등이 딱 본격화되면서 가장 핫해진 국제정치학 석학 안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미어샤이머라는 교수인데,
미어샤이머 지금 들어본
시카고 대
것
교수. 네, 워낙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 지난 10년간 제일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효석 대표님도 들어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제정치학자인데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데. 네. 근데 이분이 2001년인가 낸 책이 사실은 다시 읽히고 있는 거예요. 개정적 법안도 나오고. 근데 2001년인가 2년에 나온 그 책이 뭐였냐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들 아유 아저씨 또 옛날 미련 못 버리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 바뀐지 왜 그랬냐면 2001년 2년 이때 뭐예요? 중국이 WTO 가입한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고, 자,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이 쫙 번창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전쟁? 됐어. 무슨 전쟁이야. 전쟁하면 뭐 서로 손해보고 사람만 죽고. 이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와 평화의 시기. 물론 이제 테러가 일어나면서 한번 흔들리긴 합니다. 그쵸. 테러와의 전쟁이 나기도 하면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
안전한. 하고 번영의 시대.
근데 이때 미어샤이머 책은 다 푹! 이런 거죠. 강대국끼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반드시 경쟁하고, 반드시 패권에 도전할 거고, 그건 중국일 거고. 그래서 중국한테, 야, 아주 성장하라고 길을 열어줬구만. 라고 비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이 실증 사례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 읽었는데, 네네. 최근에 개정증판을 처음까지 다시 읽었어요. 한 두 달, 세 달 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내용이 되게 지금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명작이구나 싶긴 했는데.
그렇군요.
예, 뭐, 하여튼 그때도 마지막에 중국은 평화롭게, 마지막 챕터 제목에 아마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에요. 일종의. 그게 마지막 챕터고, 굉장한 해안이죠, 사실. 모두가 평화를 외치고, 모두가 글로벌 경제 WTO 체제를 외치면서.
그러게요.
야, 뭐 전쟁 끝났지. 이게 역사의 종언이 됐잖아. 라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던진 화두여서. 근데 이분의 이제, 그래서 요새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죠.
네.
근데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아까 그 해양력투사랑 비슷한 얘기인데.
해양력투사. 네.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지역 패권국만 존재를 하는 건데, 역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누가 굉장히 세지려고 하고, 제가 나한테까지 심지어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개입을 하거나 여기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지원을 해서 견제하게 하거나, 이걸 오프쇼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세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걸,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니들이 말한 아마 패권국인 것 같다. 이게 초강대국인데 근래 한 100년 최소 30년 동안 그런 건 미국밖에 없긴 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모전단이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또 그 봉쇄한다고 해서, 이분이 딱 써요. 봉쇄에서 성공한 적 있어, 솔직히? 다 뚫리잖아.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지상군이 대양을 넘어서 딱 투사되는 게 쉽지가 않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역 패권국이고, 그런데 역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강대국인데 중국은 그 야심을 안 품겠어? 라는 거죠. 라는 거고, 그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실제로 이분이 쫙 서서 것들이 역사책을 보면 나와요. 미국이 지역을 살벌하게 평정을 합니다, 그때. 그 아메리카 대륙을.
1800년대.
하고 1900년대 거의 초까지 막 전쟁을 엄청 해요. 멕시코랑도 싸우고 어디랑도 싸우고 해서 영토도 엄청 넓히고. 그러니까 탐나는 땅 미국이 다 먹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이게 협상으로 안 되잖아. 군대로 밀고 들어가서. 생산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1, 2차 대전 거치면서 미친 생산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전차를 한땀한땀 수공업으로 만들어낼 때, 여기는 공장 막 찍어가지고 배로 막 실어 나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기지들이 있었으니까, 그 연합군 그 기지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다 공급을 해준 거죠. 근데 다시 힘이 약해졌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다시 그 패권을 위한 서열다지기랑 힘 강화에 들어간 거죠. 아.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접해는 것도 이제 슬슬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석유 가스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80%가 뭐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걸 견제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약간 그 거시적 이론적으로 보면 안에서 한 명 딱 좁히면서 이제 서열 정리하는 거죠. 야 나야 형이야. 내가 좀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고 그동안 좀 니네 개기는 애들도 좀 있더라. 어디 지금 정리 한번 싹 하면 이제 싹 정리될 거 아닙니까. 서열 정리되고 그리고 뭐 좀 좁히고 말하는 대로 좁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다지고 한국하고 뭐 마스다에서 좀 배도 다시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들 그걸 가지고서 군사 전략도 다시 짜고 전쟁 방법도 바꾸고 이런 온갖 것들 거기에 뭐 팔란티어도 많이 도와줄 거고 그죠 그런 애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역 패권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패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 한 개의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만약 마치 미국이 중국한테 지면 중국이 다 먹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짱인 애들만 있는 거다.
있는 건데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패권국이 되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의 균형까지 할 수 있으면.
역의 균형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각 반에 한 명씩 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짱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초짱이 있냐. 그 학교의 전교 1등 짱. 걔가 각 반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건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서 뭐 1반부터 3반까지에서는 나와봐요.
각자 이제 통들이 있지만 초짱이 딱 보니까 초통이 보니까 통합통이 보니까 저 새끼들이 싸우는데 얘가 여기서 이기면 나한테 도전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 수하들 보내거나
자기가 4반 애들한테
아니면 쓱 가서 자기가 뺨 때리고 꿇어 한번 하고 돌아오고 자기는 이제 관리할 나와바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는 뭐 일단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런 대충 개념과 비슷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전쟁은 안 일어나나요? 균형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째려보기만 하고 싸우지는 않는 건가요?
일어나죠. 왜냐하면
일어나긴 일어난다.
지난 30년간 전쟁이 없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긴 있었죠.
계속 있었고 중동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긴 평화의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때 그럼 전쟁이 없었나요? 다 있었잖아요. 베트남전은 미국이 직접 하기도 했고.
그러네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이 이겼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가서 정리하러는 잘 들어가잖아요, 미국.
정리하러
들어가거나. 근데 보세요. 지상군 투입한 거는 대부분 졌어요. 아니면 비기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같은 데서는 지상군 투입해서 뒤집어 놨는데 결국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결국 약간의 굴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탈레반이 다시 넘겨주고 그리고 베트남도 좀 명예로운 후퇴라고 본인들은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명예롭지 않았고. 어쨌든 그리고 뭐 미국의 전쟁은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분쟁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코소보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도 미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딱 때려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상황 정리를 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여기에 그다음에 중동에서 싸움 나면 아우 또 뭐야 이러고 이제 가지고 나와봐. 니네들 왜 싸워? 아 뭐 그래 알아. 니네 사이 나쁜 거 아는데 여기 석유 있으니까 조용해.
석유 있으니까 조용해.
조용해.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이제 그런 역할들 하니까 제일 힘센 그런 거였죠.
이제 저는 이번에도 뭐 딴 얘기지만 이란에다가 그때 미사일 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미국이 한번 보여주면 저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 전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막 그러니까 경찰력이라는 것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모두가 감시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 여기 아저씨 여기 싸움 났대요. 그러면은 또 이러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마석도 범죄도시 마석도 이리 와 이제 한번 딱 근데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뭐 어쨌든 뭐 요게 이제 물론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주장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1극 체제의 완벽한 패권 체제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새 미어샤이머 설득력이 높아져서
그러네요.
가져온 거고
이해가 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한 발을 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뭐 내가 굳이 다만 AI는 내가 짱 먹을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중견제 상당 부분 또 우리나 일본과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는 거죠. 근데 한국은 또 여러 가지 얽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한국에다가 막 전략 자산 많이 배치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는 자꾸 이거를 북한을 향하고 싶어해요. 왜 우리 실질적 위협이니까
주적이니까
이 본능적으로 북한을 하니까 이제 야야야 중국 막 아 북한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제 사실 별로 안 무섭지만 엄청 무섭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무기를 늘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차태석 교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분도 그 30년의 얘기라는 책 같은 거 보면 은연중에 깔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력권 분할의 국제정치 같은 걸 이게 뭐 단어를 명적으로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러시아가 일정 정도 힘을 갖는 거 하지만 이 선 넘어오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푸틴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이든은 나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쵸.
민주, 뭐,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 뭐 이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그래, 너네 그 정도 힘 센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선은 넘지 마. 그리고 AI는 내가 씹어 먹어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미국의 이익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vital interest냐, 미국의 핵심 이익이냐, 아니냐를 좀 따지기보다 이 가치, 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개입과 확산이라는 이 우리의 대원칙에 저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막 들어가자. 개입하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미어샤미 교수는 그거 그짓 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도 비판하고 조지 W. 부시 정부도 엄청 비판했어요. 거긴 막 이라크 들어가서 갑자기 정권 바꾸겠다고 딱 그러니까 이제 미어샤미 교수가 되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막 이런 그냥 석학은 석학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개입과 확산 정책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세계라는 게 적당히 이제 그 강대국 간 힘이 분산된 상태로 뭐 예전처럼 막 공급망을 연결하고 막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 이건 안 되죠.
그렇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미국 자체가 무역 수지가 안 보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거의. 이게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고. 이제 이거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보고. 다만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세력권 분할 인정을 하지만 이제 막 그 사활을 걸고 중국과 아마 경쟁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고. 뭐 AI, 양자 컴퓨팅, 뭐 우주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이런 분야는 거의 예전 그 미소 전략 핵무기 경쟁급이 될 겁니다.
오펜하이머 영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딥시크가 거의 스푸트니크 쇼크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 쟤네가 근데 그 스푸틴트 쇼크가 사실은 미국의 냉전 승리를 이끈 쇼크거든요. 그때 미국이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네, 그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는 히든 피겨고 숨어 있는 영웅 피겨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여성 천재 수학자가 나오고 거기서 막 이제 인종차별도 막 해체하고 당장 소련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미국이 교육개혁을 해요. 스푸트니크 쇼크로. STEM을 강화하라. 근데 작년에 발표한 AI 액션 플랜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진 않는데, 뭔가 묘하게 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럼 뭐냐 도대체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체제의 질서가 될 거냐. 근데 이게 뭐 한 10년 뒤에는 진짜 살벌한 냉전이 올 수도 있어요. 5년 뒤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최소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 2, 3년을 벌 때는 느슨한 양극체제 정도로 갈 걸 같다. 그러니까 세력권 분할 안보는 그렇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강대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미국이 세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걸 더 누르려고 하는 과정이고 느슨한 양극체제 속에서 그 당시 그 미소 양극체제 처럼 아주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좀 유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 기술 영역 여긴 살벌할 거다. 그래서 그 세력권 분할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 무슨 다극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극체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실 유라시아 그룹은 이쪽을 좀 밀어요. 미국의 지정학 전문 거기도 굉장한 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약간 느슨한 양극체제 쪽에 힘을 싣는 쪽이고 누가 맞을지는 모르죠. 뭐 틀린다고 해서 엄청 창피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양극이라는 거는 미국과 중국인 거고
뭐 옛날에는
미국이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
야, 뭐 그렇죠. 여러 강대국들이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체제인 거죠. 근데 최근에 두 개의 아티클이 실렸어요.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전문지. 이게 90년,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에는 월드 최고의 잡지였어. 세계 최고의.
Foreign Affairs요?
네, Foreign Affairs. 이게 딱 보면 이제 해외 문제, 국외 문제 이런 건데 이게 미국 외교위원회가, 외교협회가 만든 외교협회. 그래서 여기가 90년대까지도 어마어마했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폴 크루그만도 여기 글 실어서 대박을 친 게 있고 막 경제 문제까지 막 다뤘어요.
네.
근데 한 90년대 후반 넘어가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거의 죽었었죠. 왜냐면 아무도 국제 정치 외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이 뭐 개방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급망 연결해서 딱 중간재 원재료 탁탁탁 해가지고 뭐 우리 대기업도 다 그렇게 컸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가져와서 미국에 딱 팔고 이걸 다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때 최고의 잡지는 이코노미스트였죠.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였는데 요새 이제 저희가 경제 정책 연구 파트인데 부문인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코노미스트가 메인이었거든요. 저희 이거 볼 때.
네네.
잡지가 제일 많이 봤어요. 지금 포럼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변화를 약간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잡지에 10월과 12월 아티클이 있어요. 자, 최근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12월 아티클이 뭐냐면, 다트머스대라는 이제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채텀하우스라는 이제 일종의 연구 기관인, 여기 회원이기도 한 제니퍼 린드라는 교수가 거의 좀 되게 도발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나 싶은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양극체제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극체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건 아마 약간 유라시아 그룹 저격하는 것 같은데 이걸 게재를 합니다.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귀에 좀 익은 이름일 텐데 커트 캠벨이라고 좀 약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시아 그룹 회장인데 바이든 정부 국무부 차관보였고요.
어허.
국가안보회의에서 인태조정관, 인태전략. 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싹 들어가는 게 인태전략인데, 인태. 인도태평양. 인도랑 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통해서 저쪽으로의 중국을 막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구상이었고, 인도가 말 들을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딱 쳐놨는데, 그래서 또 그런 좀, 그래서 지금 많이 좌절하고 있대요. 미국 외교가에서. 어쨌든. 이 커트 캠벨도 미국과 중국 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좀 더 군사안보적인 관점에서 이걸 역시 Foreign Affairs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일단 세력권 분할 같은 걸 좀 인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뒷마당에 못 들어오게, 앞마당 다지기, 내 지역 다지기.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서방구에 당연히 지역 패권 공고화하고 제조업이 없으면 군사력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도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제조업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배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그러니까 못 고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 관습상도. 우리가 배를 할 수 있어요. 제조업 부분을 하고 근데 군사 무기체계 이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조금 약화된 파워 군사력이나 전반적인 미국의 힘을 재정비하고 재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 온갖 그 복잡한 조별 과제 조장 안 할 거야.
아.
그런 거고. 공공재 무료 공급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제일 센 초강대국 지위를 일단 유지 강화. 요게 이제 핵심인 건데. 하여튼, 왜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뭐, 내외부 미국의 경제사정, 군사사정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부상인 거죠.
네.
근데 이 두 전문가들은, 아까 그 두 아티클 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미 세계는 양극체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드 교수가 그 포럼 오피스에 되게 재밌는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역사적 강대국 목록을 딱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통계 좀 돌려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베이스를 삼아서 이거를 이제 어떤 지표가 강대국을 가장 잘 구분하지 이런 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표로 GDP, 그다음에 GDP 곱하기 1인당 GDP이라는 이제 컴플렉스 이렇게 복합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중 양극 구조로 현 국제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근데 커트 캠벨은 이제 이런 막 지표를 들이대지는 않았는데 거의 같은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
네,
뭐
러시아,
인도, 독일, 뭐. 일본 뭐 지역 내 영향력이 크다. 근데 경제 군사 어떤 임계치를 모두 넘는 세계적 강대국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그 아까 그 다시 린드 교수 얘기로 돌아가면 현재 중국이 냉전 시기 전성기 소련보다 강하다.
아.
그러니까 소련은 냉전 시기에 그 미국 GDP의 아마 40%에서 50%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전략 핵무기는 거의 대등하게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 경쟁을 세게 했는데 중국의 경제 기반이 훨씬 큰데 지금 당연히 얘네가 마음먹으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상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플레이어즈라고 딱 개념을 만들어서 보면 뭐 중국의 상대 지금의 GDP 곱하기 1인당 GDP 이 지표로 보면 중국의 상대적 위치가 1970년이면 소련의 거의 전성기에 가까운 시절이거든요. 이때 소련보다 높아요. 그리고 군비 지출은 소련보다는 낮긴 한데
네.
본격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소 양극체제랑 그럼 뭐가 다른지도 설명이 되잖아요.
어허.
그때는 전략 핵무기 경쟁이 심했어요. 그다음에 스파이전하고 옛날 그 제임스 본드 나오는 뭔가 영화들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역, 금융, 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 전 영역으로 해서 이제 아마 다툼이 나중에 일어날 텐데 지금은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서로 이제 주도권 갖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중국이 WTO를 찾질 않나. 자기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거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데 쉽진 않죠. 근데 또 무역 금융 이건 워낙 미국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가버넌스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군사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미래 군사력은 핵무기도 핵무기인데 그건 이제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AI 같은
그쵸.
다시 미래전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각자 이제 안마당 같은 데를 잘 확보하고 하는 일 하는데 경쟁 계속 지속될 거고 캠벨 이분은 조금 더 군사 안보 측면으로 보는데 2023년 남중국해 대만해 여기서 되게 미중이 근접하게 조우한 적이 있어요. 살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혹은 오판에 의해서 확전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 미중 간에 혹은 대리전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쟁이 뭔가 이제 날라고 나는 게 아니라 아 잘못 눌렀다 미안.
이러면서 이제 뭐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미사일 잘못 눌렀다. 야 아니 잘못 누른 거야. 근데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미소 간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련의 장교 책임자 하나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핵무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해서 핵버튼을 상대방에게 다시 매뉴얼대로 안 눌러서 전쟁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미소만 해도 야 이러다가 진짜 지구 공멸이다. 그래서 워낙 둘이 가진 핵무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상 충돌 방지 그다음에 뭐 위험 군사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을 뭐 70년대 80년대 막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 확전을 막자. 우리가 서로 열받아서 진짜 전쟁을 할 땐 모르겠는데 오 하다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몰라 이제 우리는 그냥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건 막아보자. 근데 미중도 지금 유사한 틀을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거고 왜 이렇게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그렇죠. 가드레일을 만들고 제도화하지 않은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중국이 비대칭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하다. 아. 그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중국의 열쇠가 고착화된다.
아.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게 아유 안 해, 안 해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다른 걸로 해야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는 안 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합의를 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안 한다고 합의를 해버리면.
이제 글로벌 리더십에 중국은 완전히 손상을 입기 때문에 뭐 전제 사이클 리더십이 있지.
그래서
중국 입국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네, 네. 결론적으로 그 두 전문가들은 준경국들의 영향력이 현재 커진 상황이기는 하다. 근데 구조는 양극이고. 그다음에 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있긴 한데 서로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자동 복제되는 건 아니다. 그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빨리 도래할 수 있다. 경고를 하는 이제 아티클들이었습니다.